이 기회를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화면이 이 풀스크린을 하다 보니까 몇 명 얼굴도 보이고 또 이름도 보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주권적인 안배로 인하여 매년 이 시간쯤에 한 20년 정도 더 이상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집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어떤 것도 준비하기 오래 전부터 메시지나 개요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카에 있는 지방 교회들이 데살로니아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하셨죠. 그리고 이런 지시와 또 방향과 이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주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지 주목했습니다. 이런 속에 기름 바름을 주시나요? 또 지체들의 기도로 인하여 현 시대 끝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삶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집회의 이런 메시지는 9시 전에 메시지 전달은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누린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현 시대에 들어왔을 때 이 현 시대라는 것을 어떤 말로 어떤 의미인가? 이 시대의 마지막이 이 현 시대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를 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산채로 들림받는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남녀들이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예를 드셨죠. 실생활에서 정상적이고 흔한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기꺼이 하고자 하고 또 열려 있으며 주님으로부터 배우고자 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밖으로는 합당하게 인간 생활을 해가면서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정상 이상에 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 속 안에서는 이 실제, 몸의 실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실제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믿고 이런 실행을 살아낼 때 대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받을 것입니다. 이 살아있다는 것은 24시간 일주일 내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동이나 일부를 구역으로 나누어서 집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살고 또 다른 방면으로는 또 지체들과 함께하고 또 세 번째 방식으로는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한 가지 방식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 주제에 관한 생각은 우리가 이 현 시대의 끝에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명백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시대라는 단어의 두 가지 방면을 이해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또 설계 말씀에서 사용되었듯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전부터 지금까지 시간에는 각 다른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율법이 주어지셔도 긴 시간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구출되어 나왔고 그때는 율법이 그들을 통제하는 원칙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교회의 시대가 있고 또 은혜의 시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비밀의 시대이며 이것은 믿음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시간 안에서 작용하신 것을 본다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이 현재의 교회의 시대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비밀의 시대에 있다는 것은 계시록 10장의 7절인가요?를 보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어떤 가짜 예언을 하거나 시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 이 수천 년의 시간에서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말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각으로 관점으로 볼 때 은혜와 비밀과 또 믿음의 시대인 지금 교회의 시대를 우리가 있으며 또 하나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 현 시대는 네 가지 구절을 조금씩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열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이 시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의 죄들 때문에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악한 이 시대에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시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 시간의 어떤 기간을 얘기합니다. 사탄의 체계 안에 세상의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언급되어 있습니다. 뭐든 간에 도움이 필요하면 의료 체계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탄의 체계죠. 체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가야 되고 저것을 하기 위해서 저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도 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각 다른 기간들인데 우리가 나이도 들고 또 노화했지만 또 기억력이 좋으면 장점이 있겠지만 1970년도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10년 전과는 어떻습니까? 10년, 15년 전만 해도 공립학교의 캘리포니아에서 너가 어떤 성별로 태어났건 생각하지 마라. 너는 네가 원하는 어떤 성별이든 선택하면 된다. 언제든 바꿀 수 있다. 라는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정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과 어떤 사탄의 체계 안에는 이런 어떠한 분위기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과 어떤 이 특정한 시대의 사상과 분위기를 보여주는데 이런 사상과 신념을 보여주는 것이죠. 역사를 얘기해 보자면 대법원이 대법원이 이제 법으로서 이런 결혼 제도를 이 바꾸었을 때 이러니 이제 결혼의 정의 또한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이 SNS나 어떠한 이런 방송 매체를 통하여 이런 것들을 또 타격하고 있고 수백만 사람들의 마음을 점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공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시대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일 밤에 부담이 더 강했지만 우리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온 존재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체계인 세상 안에서 사탄의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살 것인가 중간은 없습니다. 이 현재 시대 여기 이 현재는 교회 시대를 끝내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 근거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시대를 얘기할 때는 이 대적의 이런 활동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직선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은 이런 젊은 청년을 받고 또 이제 이 젊은 청년들 있죠.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고 어떠한 영역에 있건 간에 승진도 잘하고 승진도 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어떠한 분위기에서는 좀 생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시험이 있는 것이죠. 토요일의 저녁에 무엇을 할 것인가? 토요일 저녁을 어떤 계획을 갖고 보내는가? 금요일 저녁은 자유시간이겠지만 나는 집회에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이거 어떤 거 보러 갈 수 있는 또 티켓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맛집을 갈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와인 테스팅을 하는 모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들이 성도들이 한 발은 교회에 다른 한 발은 세상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 마음은 이 상황에 관해 너무 걱정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아픕니다. 이 성도들은 이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이 터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살아서 들림받지 못하고 이 대환란을 겪어야 할 뿐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너무 염려가 됩니다. 이 현재의 이 악한 시대는 점점 더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이 기간은 악한 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목표도 있겠죠. 제가 이제 이것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 세 가지 verse를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And this is Paul speaking to all of us.
바울 형제가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로마에 있는 교회 안에 지체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타나서 간청하기를 그들의 몸이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얘기를 했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가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고 우리의 마음 사고를 결정하고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이 시대를 본받는 것입니다. 믿는 이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 살아 움직이는 대조가 되겠죠. 연합된 영 안에서는 주님과 하나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믿는 이로서 속은 그렇겠지만 밖으로는 외향적으로는 이 시대를 따라 본받은 것이죠. 이 생각이 새로워지고 생명 안에서 자라며 성숙하게 되고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냥 온전한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중년의 이제 나이에서 좀 벗어났죠. 저는 이제 또 다른 단계에 왔는데요. 인간적으로서 영적으로 또 다른 인생의 단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나머지 두 구절은 하나는 디모데후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구체적으로 볼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말을 자신의 영적 자녀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하는 것이죠. 4장 10절에서 이 동역자들에 관한 디머스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골로새서 마지막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동역자고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바울을 버렸죠. 대만은 현 시대를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버렸는데 왜 버렸는지 설명을 하죠. 현 시대를 사랑하여
What I will say now might be quite startling.
지금 말을 하는 얘기는 좀 놀랍고 충격적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앞에서
It's very likely there will be many Demases today.
오늘날에도 많은 데마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주의 회복 안에 있고 나는 교회 생활도 하고 내가 이 인간 생활을 어떻게 살할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지 어느 정도 내 방식의 균형이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시험이 왔을 때
That man, I don't know him. I don't know. I don't have anything to do with him.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우리의 이런 타락한 존재가 어떠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극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나눌 수 있는 어떤 성경 구절이나 지금 설교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팬데믹이 왜 아직도 2년이나 됐는데 왜 아직도 이 팬데믹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읽어보고 또 자료도 찾아보고 또 들어보지만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교정하여 주시리라 믿고 얘기합니다. 1월 마지막이었습니다. 2020년 1월이었고 아내와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로 갔습니다. 그때 코비드 바이러스를 처음 들었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래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길래 저도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알아본 바로는 주님 앞에서 저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에서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에서 움직여질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대적 앞에서 주님 앞에서 결심했습니다. 나는 두려움에 의해 움직이지 않겠다. 나는 나이가 들었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당연히 할 것이고 안전하게 지내고 내 건강을 잘 챙기고 하겠지만 나는 이 의료 견해나 저 의료 견해를 무조건 따르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현명하고 주권을 가지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로 이것이 일어나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이 사망은 이 대적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대적은 이 사탄은 사망을 자기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기의 군대를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왜 일어나게 하시는지 왜 그런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이런 원칙이 있고 사역 안에 이런 원칙이 있는데 이런 재난과 또 이런 이 재해들과 또 이런 역병 같은 이와 같은 역병들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경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실들을 마주대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것은 지금 자연 재해죠. 그러나 대환란이 시작될 때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의 초자연적인 재앙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 남아있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말은 빌라델비에 있는 교회들은 회복된 교회로 예표되는데 너는 내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시험을 받지 않도록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에 본 적 없는 그런 이런 분배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이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사탄은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볼 때 그는 이 온 땅에 이런 사람들을
to travel, to go on a bus, a train, a plane, to go into a
여행도 할 수 없고, 또 여행도 못 하고, 장도 못 보러 가고, 이런 걸 살 때, 그들의 손이나 그들의 이마에 이런 표징을 받는 것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 현 시대의 이 두 가지 방면에서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지난 장로 형제님, 책임 형제들 집회에서도 말씀했지만 내일은 또 주님은 이 시대를 끝내기 위해 회복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이 현 시대와 이 세상의 이런 체계를 얘기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집회를 여는 말씀을 드려야 했던 이유가 내 온 존재를, 내 온 존재와 내 영과 내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열어드림으로 이러한 부담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전통적인 또 격려가 되고 또 자극이 되는 말씀을 들었다가 이틀 뒤면 사라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부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활을 이 현 시대의 마지막에 해야 하는가? 평안한 이런 시간이 있다면 이 팬데믹이 끝난다면 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다만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며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제목은 노아의 시대와 같은. 우리가 이 제목을 메시지에 준 이유는 이것이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4장에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32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24장 32절에서 44절.
I'll just start with verse 36.
3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쭉 읽어보겠습니다. 42절까지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에 관한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으며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갈 때까지 심판이 오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의 아주 시작에 있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때의 어떤 특징을 본다면 창세기에서 찾을 수 있는데 폭력과 재난 자연재해를 뿐만 아니라 무법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한 상황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가 돼야 합니다. 이 대적이 이 나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길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메시지에서 다시 짚을 텐데 그때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는 동안에 우리는 이 두 남자가 두 형제겠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날이었죠. 직장에 출근을 하고 또 가족도 돌봐야겠죠. 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라고 합니다. 두 자매들이죠. 그리고 41절에 보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두 명의 여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졌다고 하는데 주님은 무슨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이들은 믿는 이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불림받을 수가 없죠. 이 믿는 이들이 이 현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현 시대가 노할 때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형제는 이 인간으로 생활을 해서 책임을 다하면서 살고 있을 때 속사람 안에서 주님과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속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에 그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교회 안에 있고 형제지만 그리고 밖에서 보이기에는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형제일지는 모르겠으나 들림받지 못했습니다. 두 자매들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선입견을 갖고 계시거나 균형 잡히지 않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속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아디라의 교회도 다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속 생명과 속 생각을 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속 생명이 우리가 외부적으로는 그리고 실천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의 속 생활 안에서는 주님과 하나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강화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거처를 정하시며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선택받고 새롭게 되고 또 성숙게 되고 또 아들의 이러한 형상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속사람 안에서는 단계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제 자신과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죠. 나이 든 저나 또 저랑 비슷한 그런 나이 든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고 또 어떤 이 시대에 어떠한 특정한 또 시각이 있겠죠. 23살이나 25살 또 젊은 청년들 33, 35 앞으로 살 날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위도 끝내고 또 MBA도 하고 또 박사 학위도 따고 결혼도 하고 가족도 가지고 또 아이들도 낳고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도 정말 큰일을 해서 한 98세쯤 되면 이제 가도 될 준비가 된 것 같네 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주님이 돌아오시면 다양한 연령의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이런 그리스도인의 가족들에 대해서 어떤 이런 다큐멘터리를 읽었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반역자들이 이 정권을 잡고 이 우리는 주님 했을 때 이 너무 이 어린 아이들이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다 하고 이 죽임을 당했다는 걸 볼 때 정말 격려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9시 전에 끝내기 위해서 또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번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헬라어 오는 파루시아는 임재를 의미한다. 고대에는 이 단어는 존귀한 사람의 오심을 말할 때 사용했다. 신약에서 이 단어는 가장 존귀한 분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에 사용된다. 우리는 이 예언의 신원의 방면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니엘을 보면 이 70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69주에서 70주의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7년 시작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죠. 그 강력한 유럽의 리더와 언약을 맺고 그 산에 그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할 때 날은 모르겠지만 시간은 모르겠지만 그러한 일이 있고 3년 반 뒤에 이기는 성도들은 계시록 14장에서 언급되었듯이 들림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유럽의 리더는 이 나중에 이렇게 다치고 이렇게 되고 나서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면서 그런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대환난의 시작에서는 주님의 파루시아는 동시에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은 숨겨진 여정입니다. 그분의 신부 군대가 가장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보이지 않죠. 그때가 되면 그분의 군대와 나타나실 것이고 대적을 물리치고 사람의 정부를 치워버리시고 그분의 이러한 성취를 이루어실 것입니다. 이것은 신언이지만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이 형제님께서 출판하신 책이 있는데 네 가지 일곱에 관한 네 가지 신원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저도 어떤 형제님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형제님 이런 말씀하시지? 나는 이런 말씀에 전혀 흥미가 없는데 라고 하셨더니 형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신원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서 빛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신원이 우리 안에서 이 실제가 되지 않을 때 나는 아직 젊고 아직 중년도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한참 되겠지? 끝 안 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끝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뒤 보시면 주님께서 오시기 전의 상황은 노아의 때와 같은 것이다.
And with his appearing on the earth with the saints.
This is going 2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하는 그분의 임재일 것이다. 그분의 파루시아인은 시아는 산의 아이와 첫 열매의 휴거로 시작하고 성도들과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끝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구는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누구는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상황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는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시대에 살았다. 캘리포니아는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곳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지난 2년 동안 더 점점 더 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만 시작일 뿐입니다. A,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의 결과로서 사탄의 악한 본성이 사람 안에 주입되었다. 사람의 두 번째 타락 안에서 사람 안에 있던 사탄의 악한 본성이 하나님 없는 인류 문화를 발명하고 발전시켰다. 이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C, 사람이 세 번째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 없는 문화는 악하고 구부러지고 부패하고 비뚤어진 세대들 산출했으며 어둠의 악한 세력은 이 땅을 부패하게 하고 폭력이 난무하게 했다. 성경 구절을 하나 더 읽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관한 의미를 볼 수 있도록이요. 이 시대가 사탄의 체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이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이 시대에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신은 사탄입니다. 그는 이 신이죠. 하나님은 아니죠. 이 체계의 신인 것입니다. 자기가 이 시대의 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또 활동적인 믿는 이가 아니라면 살아있건 아니건 무언가를 섬김으로써 이 시대의 신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생각을 눈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킹을 사용하고 주변에 많은 것들을 사용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제한도 없이 클릭 몇 개만 하면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들은 무엇을 읽고 무엇을 보며 무엇을 듣습니까? 그들 안에 무엇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어린 집회에 있는 이런 귀한 자들이 그들이 12살 그 어린 집회에 있던 아이들이 13살이 되면 이제 영피플 미팅에 중고등부 집회에 가야 했던 그러한 아이들이 이제는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보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가 빛빛임을 받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싸워야 하고 우리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하여 싸워야 하며 이 시대의 신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빛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빛빛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2번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와 누가복음 17장 26절과 27절에서 주 예수님은 현재의 우리 시대와 노아의 시대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종류의 이런 시대는 뭐 일어날 일이었나요?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인지 시간을 정확하게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홍수전 노아의 세대를 마취시켰던 악한 생활의 상태는 대환난과 주님의 파루시아 전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심각한 상태를 보여준다. 우리는 분명해져야 합니다. 대환난 중이 아니라 주님의 파루시아 전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의 회복 안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당시에 우리가 대부분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생활을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성숙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숙에 이르도록 자란다면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속사람 안에서 속 안에서는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형제는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형제는 남을 것입니다. 한 자매는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자매는 남겨질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함께 두셨습니다. 그 시대에 그 3년 반을 볼 때 그 70주에 이르기 전에 반을 볼 때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기는 교회들은 너는 내 말을 견뎌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이 있고 우리는 승리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계시며 또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든 것들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원해내겠다. 내가 너희를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내겠다. 끝까지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시험을 피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들의 홍수전 노아의 세대를 마취시켰던 악한 생활의 상태는 대환난과 주님의 파루시아 전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심각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요한 1서 5장에서는 이 온 세상이 이 악한 자에게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들의 휴거에 참여하여 주님의 파루시아를 누리고 대환난을 이기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오늘날 사람들의 생활을 마취시키는 영향을 이겨야 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반대되는 증거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그들 가운데서 이기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가르치고 생명을 공급하며 더욱더 우리 가운데서 사랑하는 세대들이 이 시대를 이해하기 원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In previous years, maybe five, six.
지난 한 5, 6년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균형 잡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들었을 때 그들은 진실되게 질문하는 거였죠. 이만큼은 하나님과 주님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것이고 이만큼은 또 내 커리어를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응하기를 이러한 말씀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왕국과 의로우심을 먼저 구하십시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면 바울이 이런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 만약에 가족들에게 가족들의 행위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믿는 이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균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나이든 분들에게는 어쩜 더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모두를 사랑하지만 저는 진심입니다만 느끼어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60년대에 주의 회복이 왔을 때 그런 생각은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다만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살았습니다. 어디에 사는 것? 집을 사고 이게 그 생활이 좋은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도 교회 생활이 좋은가? 라는 질문만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는 아주 많이 지났죠. 많은 형제들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누가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합니까?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교회 생활에는 너무나 좋습니다. 이제 겨울과 봄에도 방학이 있고 여름 방학이 있어서 훈련도 잘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데 어려움이 없었죠. 제가 뭐 자랑하고 잘난 척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좀 어려운 상황들이 또 있었지만 우리는 둔화되지 않았습니다. 마취되어지지 않았고 우리는 분명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로마 숫자 2번 그때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이 두 남자와 두 여자는 그 주님의 두 번째 오심에 살아있을 믿는 이들을 예표합니다. 우리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들은 어떤 일생을 끝내고 또 이 먼저 돌아가시는 분들은 사내 아이의 일부가 되겠으나 우리는 어떠한 형제, 어떠한 자매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절들을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그 데려감을 당하는 형제가 되고 싶습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자매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가족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들림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 대환난 전에 휴거되는 것입니다. 휴거는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완결하는 단계, 즉 우리 몸의 변형, 몸의 구속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영접한 신성한 생명의 요구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열렬함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추구하기를 갈망한다. 우리 속 안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 나이에 답게 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생들 그냥 정상적인 고등학생 되십시오. 수업을 하고 또 운동을 하고 훈련생들처럼 옷을 입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일반 정상적인 고등학생이 되십시오. 어디를 가든 최선을 다해서 제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좋은 교육도 받으시고 좋은 직업도 가지십시오. 대니엘과 같은 존재들이 되십시오. 최대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 안에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강화되어야 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중하고 강화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내 신랑을 만들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을 추구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떠한 누구도 어떤 것을 생산하고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우리가 이런 대표 노래를 부를 때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라고 부를 때 어떠한 이런 연로하신 지체들은 주님 오십시오라고 노래는 진심으로 부르겠지만 젊은이들은 주님 오십시오라고 하지만 아직은 아니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손가락질을 하거나 잘못이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직은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과 방해하시고 또 그러고 들림받는 것입니다. 휴거할 때가 왔을 때 저 박사 논문을 끝내야 하는데요. 그러면 그래 알겠다. 천년 뒤에 다시 만나자꾸나 끝내렴 이렇게 하실까요? 그게 무엇이 되었던 가네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성경이 계시되고 예언된 말씀에 따라 주님의 임재로 휴거되어 기쁨으로 그분과 만나기를 고대한다. 우리는 계시록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12장과 14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휴거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그때인지 말씀 안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속 안에 느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형제님께서 오거라 하면 아멘 했을 때 사라지겠죠. 어디 갔지? 한 자매도 같은 방식으로 이러한 것을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말 진실로 기도합니다. 휴거받는 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내와 또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준비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미지근함,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강한 호루라기가 불어지고 이미 지났다면 정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 이런 이 언약을 맺을 때 3년 반만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3년 반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은 비밀한 휴거, 준비되고 성숙한 이들의 휴거를 의미한다. 데려감을 당한 이들과 남겨진 이들의 차이는 생명이 성숙한 정도이다. 한 사람은 생명이 성숙했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첫 열매가 그 예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주님은 첫 열매를 위해서 안 했는데 아직 있지 않아서 3년 반 뒤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했다면 우리가 성숙해야 한다면 지금 성숙하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 저는 준비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좀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해 볼까? 3년 반이면 될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3년 반 동안 이런 인간적인 환경에서 내가 그런 시간이 어떻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아있을지 아닌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오늘을 사용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2번, 성숙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비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자라야 한다. 그래서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는 성숙하여 휴거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정말 투명하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런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이런 부담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 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판단하고 얘기하던 것이 아니라 이 어떤 50년 이상 주님 안에 교회 생활 안에서 또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형제님의 아내인데 지난 30년 동안 1인치도 성숙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가 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일부는 내가 보존될 수 있도록 많은 지체들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를 쌓아 주신 것을 알 수 압니다. 이제는 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 주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 관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휴거되기를 고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합당하게 균형 잡힌 인간 생활을 살면서 매일의 의무에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아이들의 교육을 계획할 때나 어떤 사람들은 또 결혼 준비를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또 출장장도 만들고 또 이렇게 하겠죠. 거듭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 생활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로부터 36절까지는 휴거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말한다.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그의 살림살이가 집안에 있더라도 가져오려고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사람도 뒤에 있는 것들을 가지러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혼생명을 잃는 사람은 혼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대에 누워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둘 것입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둘 것입니다.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롯의 아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확신할 수가 없어서 확인해 보았더니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롯에게 가서 내일 이 도시를 떠나야 한다. 너의 가족과 아내와 함께 떠나라. 왜냐하면 내일은 이 도시가 파괴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선사들이 손을 끌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나와야 한다. 너는 그리고 이 천사가 말하기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왜 뒤돌아보았을까요?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해서였을까요? 아니요. 마음 한구석이 거기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 이 가운데에 끼어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통수단이 필요하고 스마트폰도 필요하고 뭐 아이폰이라든지 뭐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컴퓨터도 필요하고 합당한 옷도 필요하겠죠. 건강한 음식도 필요합니다. 또 이런 여가를 즐길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인간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런 소유물도 필요하겠죠. 집을 렌트를 하거나 집을 또 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더 좋으니까요. 그러나 휴거의 부르심이 온다면 뒤돌아볼 수 없습니다. 아, 잠시만요. 제가 좋아하는 걸 저 토끼 인형을 가지러 갈게요. 저 아이패드를 챙겨야 하는데요. 왕국 안에서는 아이패드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돌아보는 것 끝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 속사람 안에서 이 분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물건들도 한 장소에서 내가 두 명이 나는 빌딩 2에서 저희 아내는 봉사를 하고 내가 빌딩 3에서 봉사하고 있는 중에 우리 모두가 함께 거듭나기를 휴거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 안에서는 우리를 아래에 묶어두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건 어떤 사람이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강화되어서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방에 가서 이것저것 챙기겠습니다. 할 수 없죠. 자도 걱정하지 마시고 메르세데스 벤츠가 있더라도 그냥 걱정하지 말고 내버려 두십시오. 그럼 뭐 3년 반 동안 더 운전하시는 거 외에는 더 이상 쓰실 수 없으니까요. 이러한 말씀은 죄악된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에 참여하는 혼생명을 묘사한다. 여기 있는 주님의 명령은 믿는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이기는 것과 관련된다. 이러한 예를 여러 번 드는데 저는 젊은 청년이 자기 새 차를 되게 좋아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50몇 년 전에도 봤고, 물론 저도 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를 다루셨죠. 그리고 차를 주차하고, 차를 들고, 이렇게 버튼 누르고 떠나며 걸어가다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차를 하나 보는 것입니다. 차,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저는 돌아서서 차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게 꽤 오래됐습니다. 저는 한 수천 분의 책이 있는데 내가 아직 다 못 읽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너무나 좋아하는 음악이 있는데 바흐 음악 다 있습니다. 좀 건강한 여가 생활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온 존재는 그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즉각적인 반응이어야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는 이들이 이기는 자들이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지는 휴거의 부르심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 달려있다. 이러한 부르심은 마지막 순간에 기적적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주님과 함께한 우리의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악한 자이로부터는 이러한 생각을 거절하십시오. 이거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지금 해도 돼. 믿지 마십시오. 진리를 아셔야 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진짜 보물을 발견할 것이다. 그 보물이 주님 자신이라면 뒤돌아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제 안에 개인적으로 있는 기도는 주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오실 때 나는 뒤돌아보면 없게 하소서. 저는 다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어떠한 것과 어떠한 문제와 정말 사무실에 있건 내가 이것을 이러한 논문을 다시 고치고 있는 중에도 내려놓겠습니다. 또 개요를 고칠 때도 내려놓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중에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그 순간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 이상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가 휴거를 댈 준비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자신 이외에 모든 사물이나 사람으로부터 영 안에서 철저하게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십자가가 필요하다. 저는 내 손자도 사랑하고 손녀도 사랑합니다. 세 명 있는데 엘리사는 어디 있지? 이제는 남아서 본인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죠. 엘리사는 이미 휴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어리지만요. 이 대적에서 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와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귀하지 않다. 주님의 이런 십자가가 우리의 천연적인 애정을 만지셔야 합니다.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과 우리의 이런 지체들이 이 신성한 이 사랑을 우리 주님의 이런 성분이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인간관계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러한 처리를 받은 사람들은 그 때에 담대함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가서 8장에서 그분이 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고대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이 시대에서 문란한 생활로 이끄는 마취시키는 영향력을 이기고 주님의 파르시아의 누림안으로 휴가되었기 때문이다. 나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나는 이제 좀 누리고 싶어. 토요일 저녁은 나 스스로를 좀 누리게 하는 시간이야. 그러면 이 말씀 들으면서 조금은 두려운데 이 다음엔 어떤 일이지? 저 같은 사람과 같은 부담을 갖고 있는 지체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A few minutes before.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에서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여러분의 마음이 억눌려 그날이 덫과 같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닥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간구하며 항상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너무나 놀라운 기도입니다. 주님, 저는 탈출하기 원합니다. 나는 구원되고 구출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피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은 일어날 일들입니다. 나는 여기에 이 덫에 걸려있고자 하지 않습니다. 주님, 정말 이 노아의 시대에도 방주를 지을 때 여기저기 도움이 주었을 수는 있으나 방주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우리 모두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나에게 주님이 하셔야 하는 모든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내가 생명 안에서 성숙되어 휴거에 준비될 수 있도록 내가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십시오. 속 안에서 나는 준비가 되고 또 밖에 외부적으로 나는 바쁠지라도 속 안에서 준비되게 하소서.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확대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과 또 손자, 손녀들이 구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자란 자녀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 또 직장에 다니는 이 모든 성도들, 또 잘 연로한 형제, 자매님들. 혼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이 혼인잔치에 같이 들어가고 이 신부 군대로 같이 준비되어서 이 왕국에서 함께 공동으로 우리가 통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덮으시고 또 나를 또 용서하시고 나의 이런 부족함을 주님이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만 이 질그릇이 보석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실 뿐입니다. 이 보석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준비되기 원합니다.